말씀 봉독할게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다같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신앙의 선배 가운데 A.W. 토저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말에 좀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잠깐 화면을 보시고 선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는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순서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부르심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예배자로 서는 것, 그 다음이고 마지막에 워커, 일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일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일을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일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많은 일들을 할 때 나를 부르신 그 이에 하나님의 순종하며 사느냐 아니면 나의 뜻대로 사느냐 이게 너무나 큰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그 이 문제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이 3장에 보면 한 남자에게 주목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니고데모입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에 뭐였습니까? 지도자였습니다. 여기 지도자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상위 1%,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의원이에요. 오늘날로 하면은 뭐 국회의 입법 혹은 사법 행정을 다 관할할 수 있는 굉장한 권력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추앙하는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언제 왔다 했습니까? 밤에.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남들의 시야와 의식을 피하여 그 안에 갈급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 다 높이 자기를 추앙을 했는데 자기 마음에는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닌 겁니다. 남들은 다 존경하는데 내 안에 이 영혼의 갈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에 예수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3절 보시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뭘 말씀하는 거죠? 너의 부르심을, 너의 근본을 다시 한번 질문을 해라라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뱃속에서 어머니에게 난 거 외에 한 번 더 하나님의 영으로 너가 났느냐. 이게 근본적인 부르심인데 니고데모에게 그것을 질문하신 것이죠. 두 번째, 참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이 배열을 참 잘했다고 보는 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해요. 자, 우리 4장 3절을 보시게 되면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예수님이 다 대단한 그 의지를 보이십니다. 4절 보시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게 주님의 의지가 나온 것이. 내가 반드시 그 사마리아 땅을 갈 것이다. 거기에 한 여인을 주목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은 북이스라엘과 아수르군이 서로 전쟁을 일으킬 때 아수르한테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하고 나서 그 땅이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핀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뺏기고 몸도 뺏겼어요. 그래서 혼혈 민족이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저 사마리아인들은 신앙도 팔고 몸도 팔았다. 그래서 혼혈된 그 사람들을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서로 간에 원수로 지내는 것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 사마리아로 통과하겠다고 결단을 하십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곳에서 한 여인을 주목하시는데 이 여인은 앞에 있는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는데 이 여인은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온 것입니다. 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이때 당시에 물을 기는 시간은 새벽녘입니다. 태양이 너무 내리쬐기 때문에 서늘한 그늘 속에서 물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 여인은 남들의 눈을 피하고 시선을 피하여서 해가 쨍쨍 내리는 정오에 아무도 없는 곳에 나와 사람이 싫어진 것 같아요. 그럴 때 있죠. 사람을 만나기도 싫고 대화하기도 싫고 세상이 벽을 쳤는지 자기가 벽을 쳤는지 모르겠지만 혼자 고독하게 물기를 기르러 나왔습니다. 이 여인과 주님 곁에 다녀보면 그 안에 상처, 우울감 혹은 그 사회 부적응자 같은 냄새가 아주 짙하게 나요. 한번 살펴볼게요. 7절 이하의 말씀 보시게 되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단순하죠? 물을 달라 하면은 물을 드리든지 아니 못 주겠다라든지 당신이 떠먹으라든지 그냥 단순하게 대답하면 돼요. 근데 이 안에 꼬여있는 거 보세요. 9절 말씀 내려가시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아주 따박따박 묻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그 안에 까칠함이 있어요. 아, 나 신경 거슬리는데 왜 당신 나에게 말을 걸어? 나 지금 이거 물들어 빨리 가야 되고. 이게 지금 본성 자체가 뭔가 부대끼는 게 느껴지죠? 조금 더 살펴보면은 더 느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고 그 여인에게 접근을 더 하십니다. 왜요? 사마리아로 통과하여 반드시 그 여인에게 뭔가를 주고자 하신 거잖아요.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하니까 이 여인이 반박을 합니다. 반박을 하는 것도 굉장히 논리적이고 지지 않습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굉장히 똑똑하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질문을 합니다. 뭐가 있어요? 이 여인 안에 짜증이 꽉 차 있어요. 분노, 화, 뭔가 나 건드려, 나만 건드려 그냥 확 그냥 이 짜증이 꽉 차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의 원초적인 근본적인 부분을 건드리십니다. 살리기 위하여. 그분이 13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먹는 물을 마시는 것 그마다 다 목마를 텐데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읽고 아멘으로 하다 봅시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정말 아멘이 있어요? 여러분 그 물을 마셨습니까? 주님이 주신 물을 마시고 앉아계신 거 맞죠? 주님께서 주신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했어요. 마르지 않은 샘이라고 했습니다. 만족하며 사시는 거 맞죠? 기뻐하며 사는 거 맞죠? 나 모든 사람 아멘할 때까지 계속 질문해 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원초적인 질문 아닙니까? 너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텐데 그러니까 여자가 얘기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입장이 바뀐 게 보입니까? 대화를 통해서 여인의 바뀐 부분이 보이냐 말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 예수를 믿으면은 본전 생각이 많이 나요. 뭐냐면은 내가 시간도 드려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도 그래. 너네들은 왜 돈을 갖다 바치면서 그렇게 기뻐하냐 그러더라고요. 돈을 벌어야지. 우리 아버지가 그래. 항상 교회 갈 때. 왜 헌금을 돈을 갖다 바치면서 뭐가 그렇게 기쁘냐. 그래요. 이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본전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꾸 뭔가를 요구하는 것 같거든요. 막 시간도 요구하고 막 재물도 요구하는 것 같고 막 요구를 해요.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은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감사가 넘칠 뿐만 아니라 뭔가를 자꾸 드리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죠. 뭔가 베풀고 싶고 다른 사람이 그냥 사랑스러워지고 미우면은 안 주는데 그냥 사랑스러워지니까 막 지갑이 열리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이게 이제 주인이 바뀌는 결과인데 오늘 이 여인의 정곡을 찔러서 너의 부르심이 뭐냐를 주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정곡을 찔리는 게 그 여인이 갖고 있던 그 쓴뿌리를 건드리시거든요. 이거는 이제 한번 보십시다. 16절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했습니다. 여자가 대답해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구나. 자 18절 말씀 보니까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구나 하고 그 여인의 수치심, 감추고 싶었던 것들을 정확히 드러내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조금 생각을 달려야 될 거는 그 제가 이제 설교 전에 한 주간 동안 찾아보니까 우리가 쓰는 예전에 그 언어 중에 욕이 있어요. 그 환양이라고 하는 욕 있죠. 이건 아주 나쁜 말인데 이게 이제 중국의 언을 뜻하면은 저거는 그 가늠하는 여인 뭐 이런 욕이거든요. 여러분 절대 그런 욕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주석에 보면은 이 여인이 그 몸을 파는 여인으로 음행하는 여인으로 소개를 하는데 저는 거부합니다. 그런 여인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은 이혼 증서를 줄 수 있는 것은 남자가 먼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당한 거예요. 남편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당한 겁니다. 몇 번이나요? 다섯 번이나. 그러니까 이 여인은 평생 동안 자기가 버려졌다라고 하는 이 아픔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버려진 기분 느껴본 적 있습니까? 내가 부모로부터 버려졌다는 느낌 받은 적이 있어요. 평생 상처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주변에게 많은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야, 이 복 없는 년아 뭐 이런 소리. 일부 땐 했는데 내가 그 얘기는 안 하겠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가정에 우환이 꼈다. 뭐. 너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간다. 뭐 이런 소리. 여러분 따라합시다. 자나 깨나 입조심. 이 언어의 폭력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의 그 사실과 팩트가 열이라고 치면 하나 두 개 압니까? 여러분 제대로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그 사람의 입장을 압니까? 그런데 너무 쉽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폄하를 하고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그냥 들쑤셔도 돼요. 이 여인이 받은 상처 때문에 이 여인이 사람을 피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자기로 왕따를 시키니까 사람 보기가 싫으니까 남들이 물길지 않는 정오에 가서 혼자 외롭게 살아간 여인의 그 상황이 보입니까? 요즘 아이들 말로 노답이에요. 이건 답이 없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요?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다 얼그러졌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 여인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주어진 인생은 아니죠.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삶의 정황 가운데 자신도 알게 모르게 주변의 상황 환경에 지배를 당하게 되고 그런 방식에 익숙해져서 어느 순간 자기의 본성이 일그러지고 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부적응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 하나 여러분과 좀 나눠야 될 것이 이 여인의 그 태어난 이후에 제2의 본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비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비투스라는 단어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틴어인데요. 아비투스라고, 헤비투스라고 하는 이 말은 가지다, 보유하다, 간직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동사 하베레라고 하는 것에 파생한 말입니다. 부르디에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떤 가치관, 선호, 취향, 행동 방식, 습관으로 세상을 맞이하느냐는 바로 이 아비투스에 달렸다고 합니다. 태어나고 자라는 동안 경험한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지금의 태도를 빚어낸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의하여 짓눌려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행동,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사회적으로 따돌림당하고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정오에 갈 수밖에 없는 행동, 내가 사람들을 따돌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킴으로 사람이 싫어지는 그 행동 때문에 이 본성 자체가 지금 까칠하고 분노화가 꽉 차있는 게 보이십니까? 이것을 아비투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해 드리고 볼까요? 아비투스는 특정한 환경에 의해 형성된 성향이나 사고, 인지, 판단과 행동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급 구성원들의 문화적 상징이나 행동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아비투스는 개인이 차지하는 사회적 지위, 여기서 주목하셔야 돼요. 개인이 차지하는 사회적 지위 안에서 개인이 속한 사회 구조에 의해서 산출되고 내면화하여 내가 원하지 않은 제2의 본성이 생겼다. 이걸 아비투스라고 얘기합니다. 카르타고의 주고요. 키프리아누스는 이제 오늘날 하면 주교가 목회자인데 평생 동안 이 부분과 함께 목회를 씨름한 거예요. 이런 겁니다. 내가 자신의 아비투스에서 바알의 우상을 섬기는 우상에서 세상에 젖어 사는 문화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인의 아비투스를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 결과적으로 목회는 이건 같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삶을 살면서 수많은 문화와 영향에 받아서 악한 영향에 받아서 거기에 취해 사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비투스, 하나님의 제2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본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오늘 성찬식 하는 것도 이 씨름을 하셔야 됩니다. 이 씨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려주는 거고, 말씀 읽어드리는 거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본성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때로는 그것이 나의 상처일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나의 교만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거꾸로 하면 그것을 씨름하여 오는 교만이 꺾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성이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을 해요. 주여, 그런 물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고 다시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내 존재가 목마릅니다. 내가 어디서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이게 존재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는 여인의 부르짖음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두 번째 부분을 주님이 건드리십니다.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이것이 논리적인 질문이 아니고 짜증 섞인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거예요. 당신이 볼 때 내가 선지자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사마리아 유대인이 갈라졌기 때문에 사마리아 오경에 그들이 이제 모세 오경과 달리 사마리아 오경이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오경 안에 우리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가지 않고 자기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선지자여, 그리심산에서 내가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내 마음에 갈증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유대인들,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므로 내가 거기 가서 예배드리면 내가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드릴까요? 저기서 예배드릴까요?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내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집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주님이 그에게 대답하시는 것이죠. 21절 말씀 보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is mountain, in 예루살렘이라는 전치사를 두 가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예배드리는 것 지금 그 시대는 끝났다라는 얘기고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것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했고 자 23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헬라어 원을 보면 전치사가 하나입니다. 인이라는 전치사가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 in spirit and truth.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이게 하나로 묶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글로 표현하면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영으로서 성령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구약의 예배처럼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형식과 의식이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모세오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지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영은 푸뉴마라는 단어로서 영의 기름부음, 영의 호흡, 영의 숨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영혼 육의 3분설 뭐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2분설도 있지만은 영혼 육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그동안에는 제사에 목을 따고 피를 들여서 막 그런 제사가 이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제 그런 제사는 안 받으시겠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영의 기름부음, 영으로 호흡,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는 그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물들에게서는 있을 수가 없는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동물에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끔 흉내내는 동물들도 있긴 하지만은 오로지 인간만이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호흡을 회복하는 여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호흡은 짧은 호흡도 있지만 깊은 호흡도 필요해요. 제가 요즘에 뭐 좀 몸이 피곤해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 이제 러닝을 좀 하거든요. 이 한 20분 정도 뛰면 이게 숨이 여기까지 막 차죠. 그리고 나는데 그다음 이게 러닝 끝나고 나면은 막 죽겠다 이럽니까? 아니죠. 딱 러닝 끝나고 나면은 몸이 깨어나는 걸 느껴져요. 이게 깊은 호흡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육체도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개인적인 기도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은 교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할 때 공적 예배 나와서 함께 부르짖고 하는 그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로요. 금요 기도회가 굉장히 기다려지거든요. 금요 기도회 나와서 함께 호흡하고 기도할 때 그 영의 충만함을 좀 느끼거든요. 여러분 목회자가 거짓말 하겠어요? 공적에 나와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호흡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사용하신 단어가 이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는 이제 첫 번째 의미는 꾸밈이 없고 거짓이 없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 의미는 진리, 계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진리로 계시로 아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건데 주님께서 설명하셨어요. 4장 22절을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대상을 모르고 기도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 단어. 우리는 하나님께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크게 한번 선포해 보시죠.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이거 압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화, 인카네이션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셨다는 것이 십자가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갖다가 우리는 은혜와 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믿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은 상처나 내가 지은 수치심이나 내가 못 이기는 이 아픈 가슴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사는 게 사는 것처럼 아닐 때 그때 여러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인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말입니다. 무장해제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상황이 이렇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같아요.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숨을 쉴 수 없는데 주님이 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고 다짐하십니까? 세상도 포기하고 자신도 포기한 그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에게 예배자로 서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도록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살려내셨듯이 여러분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살려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까지도 주님이 살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녀의 아비투스가 변한 것을 보입니다. 저는요, 이런 말을 제일 싫어해요. 신앙 생활 오래 했는데 인격이 안 변하더라.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자기의 본성과 씨름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속해서 양심을 찌르는 것을 거부해서 그럽니다. 정확한 것은 이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참 겸손해지더라. 참 저 사람 사랑스러워지더라. 이게 정상 아닙니까? 속지 마세요. 이 여인도 변합니다. 보세요. 4장 28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변했습니까? 이 여인은 혼자 외롭게 살았고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정오에 물 길리러 나와서 사람이 싫어진 여인이었는데 지금 사람을 만나러 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 말 섞기도 싫어했던 사람이 지금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 하고 커밍아웃, 자기 굴 속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만나러 막 다니고 있습니다. 그의 본성이 바뀐 거예요.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9절로 내려가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뭐했더라? 믿기 시작했더라. 본성이 바뀌기 전에는 쓰잘데없는 인생이었어요. 자신도 포기하고 세상도 포기한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본성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내 악한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 비해서 내가 당하는 고통이 클 수 있어요. 허물이 많을 수 있고 수치심이 클 수 있고 상황이 안 좋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 성도들과 얘기해보면은 남들에 비해서 내가 더 고생스럽게 살았다고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주님이 그 고통과 연약함과 수치심을 바꾸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는 인생이 됩니다. 그것에서 기도하셔야죠. 내가 당한 아비투스, 악한 본성, 죄의 본성에 짓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꾸고자 하는 그 본성으로 거듭나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의 화평을 전하는 그런 인생.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인간의 본능은 그 어떤 것에든 경배하도록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인간들은 우리 안에 DNA가 있는데 무언가 대상을 경배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해외 좀 나가보시면 일본은 신사를 섬기죠. 태국을 내가 가봐서 깜짝 놀랐던 것은 태국 저기 한참 차를 타고 들어가도 그 마을 입구에 우상을 세워놨어요. 한참 또 어디 가도 또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경배할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에게는. 인도에 가면은 뭘 섬깁니까? 세상에 소를 섬긴단 말이에요. 소는 먹어야 맛있는 거. 세상에 어떻게 소를 섬기냐고. 어느 지역 가니까 돌을 섬기고 뭐 나무를 섬기고 이게 지금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경배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한 분밖에 없어요. 마음속에 참 안타까운 사건 하나가 유명한 그 한국의 뭐 무슨 가수 뭐 파페라 가수 뭐 어쩌고 뭐 하는 김머시기 사람이 주중에 음주운전하고 사고를 쳤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했던 것은 어렵고 힘든 시절을 겪고 나와가지고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서 어른들이 많이 좋아했다고 제가 보여집니다. 죄를 짓고 나면은 자숙하면 돼요. 그냥 다 포기하고 미안합니다. 국민들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어느 순간 돈과 명예가 섬김의 대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내가 자숙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모르게 우리의 본성은 악한 문화에 젖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젖어요. 여러분 한 주간에도 예배 안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젖어서 악한 본성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겁니다. 오늘 예배와 성찬 가운데 여러분의 본성들이 성령의 본능으로 바뀌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선포하고 성찬식에 나가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럼 기도합시다. 거룩한 성령과 호흡하도록 여러분 무장해제를 하십시다. 여러분 안에 상처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숨을 쉬지 못하는 환경에 짓눌릴 때가 있고 사람이 만나기 싫을 때가 있고 대화하기 싫을 때가 있고 이 어둠과 상처를 이 시간에 성찬 예식을 앞두고 꽉 부여잡지 마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내가 호흡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말씀하셨으므로 내 영혼이 자유롭게 주를 찬양하고 호흡하는 깊은 숨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조금 소리를 내어서 우리 성찬 예식을 기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